2020년 5월 24일 뉴호프 교회 주일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계신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 때에 저희들의 눈과 심장과 발의 방향까지 주님의 계신 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신 곳의 성소에서 주시는 복을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담의 후손들 네 번째 아론, 사도인의 평화의 사도인의 제목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사도인을 위한 경고, 또 사도인을 위한 교훈입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당신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이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우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2절 갑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궤를 덮은 덮개 안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에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 앞의 제단에 피어 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타는 연기가 증거교회 위의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아멘. 첫 번째요. 평화의 사명을 받은 사도인 된 우리를 위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불을 쓴 것이 무엇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는 재앙을 당하는가 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뭘 대단히 잘못했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충격요법 같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는 포인트는 평화의 사도인으로 살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착수하고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화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워지는 성화와 화목의 노력이 다른 이들에게 하는 그 평화의 사도인의 사명에 병행해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언행과 표정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사명과 모순되고 이질되고 이반되는 것이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헌금을 좀 속이고 내었다고 부부가 그날에 한날에 세상을 떠난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는 여리고성의 재물을 좀 가졌다고 온 가족이 몰살당한 아간같이 과하다 싶은 재앙을 받은 기록들을 찾아보면 공통되는 특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풀어갈 때 중요한 전환기에 생긴 사건들이고 이들이 선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따르는 후손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선배 입장에 있는 경우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조선시대 18세기의 야설 이양연이라는 선배가 지은 한시는 이런 원리를 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설이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를 마라. 오늘 내 걸은 행적이 후일 따르는 일을 위한 지표가 될지니.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에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와 내 후손들은 회막을 섬기러 들어올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영영한 규례를 이어서 바로 언급한 것을 미루어 볼 때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참으로 성막도 완공하고 제사장으로 온 집안이 세움받는 경사스럽고 영광스러운 잔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술이 과하게 되고 술 마셨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과하게 취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기들의 그 의무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된 결과를 맺었다는 것, 거기에서 잘못이 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함부로 성막 안에서 행하다가 낭파를 당한 것입니다. 마치 음주운전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거기에 낭파를 당하지 않도록 해놓은 안전수칙들을 무시하고 술기운으로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같은 그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올림픽 성화는 그 처음 채화하는 자리가 아무데서나 불을 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올림피아라는 그곳에 가서 처음 불이 채화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불들이 성화 봉송 주자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거쳐서 올림픽 스테디움에 오는 것처럼 성막에서 사용되는 불도 금방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처음 불씨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막 밖에 있는 그 바깥 높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서 쓰는 모든 불은 전부 이 노제단에서 채화를 해야 거룩한 불이 되고 사사로 만드는 불 가지고서는 성막에서 쓰는 불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 하나님이 진노로 내리시는 심판이 어린 양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되는 번제단을 태워서 나온 불이라야 그 불은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저주를 감당한 불이라서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건져주는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구속된 불이고 성화된 불이고 그런 보호의 그 불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불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은 그 불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새로 받은 부활의 새 생명 같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금 분향단의 그 불도 아무 불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채화를 바깥 번제단에서 가져와서 그 불을 가지고 붙이고 제사장이 들고 있는 향로도 불도 그 불씨를 그 향단에서 채화를 해서 하늘의 불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거룩하게 된 불이 번제단으로 가고 그것이 향단으로 가고 그것이 향로로 가는 이런 불에 연속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보호하심이 온전히 보호되는 그 가운데 있어야 지켜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로가 하는 역할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할 때에 향연기를 내어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다른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나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그 안에 번쩍거리는 불이 보이는 거니까 불 기둥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사장이 향단 안에서 그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나 향로에서 움직이는 그 연기에 움직이는 그 모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하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셔줘야 성부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그 거룩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의 역사로 밝혀주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주는 안전막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검증하고 보장되지 않는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없는 불량품이라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향단의 향로라는 것은 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향로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성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의 사역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가장 그 매일같이 만나는 그 자리가 향단과 향로가 만나는 그 자리인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베풀어주신 번제단에서 해주신 그리고 향단에서 해주신 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여기서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다른 역사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사역의 물꼬이고 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의 사역을 중히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데, 둘째로 우리는 이웃을 위한 평화의 사도인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 자신이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주의 번제단의 불로 가져가고 기도의 향단의 불로 가져가는 회개의 제단을 쌓아서 정하게 내 양심과 모든 사역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내 아내와의 불목이 있으면 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여라라고 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은 모든 다른 사역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역을 암만 한다 하더라도 기도로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역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사역부터 기도를 말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사역도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주님이 바로 이어서 그 말씀을 끝마치자 말자 그 거룩함과 그리고 정함,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교훈을 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앞에서 향단의 불을 그 점검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평화의 사도인을 위한 두 번째입니다. 거룩함과 정함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미래적 경건이라는 코드와 내면적인 정결의 잣대입니다. 평화의 사도의 일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나에게 왔을 때에 투명하게 내 인격을 통해서 성실하게 반영되도록 내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내가 걸림돌이 하지 되지 않게끔 하는 역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냥 같이 있는 일반적인 common thing, 그냥 같이 있는 것인데 특정한 대상의 목적과 용도를 위해서 구별되어 분리될 때의 통용이 됩니다. 시점으로 따지면은 미래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그 시점부터 될 때에 그것이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아마도 그 불타는 떨기나무 곁을 수도 없이 지나갔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신발을 벗으라라고 명령하시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을 때에는 구별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할 때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누가 그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불타는 떨기나무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로 신발을 벗을 필요는 이제는 없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도 일주일 똑같은 168시간 중에 한 시간을 특정한 목적을 구별했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서 거룩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1시에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9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10시 예배드릴 때에 저희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놓고 정했을 때에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그 대상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관계로 거룩하게 나에게 그 용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 대해서 다른 대상을 두지 말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은 사랑하자라는 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몸, 시간, 돈, 재산, 재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목적과 사용의 용도가 언약의 완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관과 통치를 맡김으로 정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최종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분에게 대해서 내가 목적을 향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향해서 정해질 때에 그분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의 사도로서 그 사명과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구별되고 사용되고 적용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먹으나 자나 무엇을 행동을 하든지 장사라든지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서 이것이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나의 처신과 언행과 모든 것이 내가 사명적으로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의 종국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주신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부정해서 먹지 못할 것과 정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주거와 의복과 몸 등 외향적으로 보이는 대상 자체가 부정하고 정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의 가장 핵심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막 살던 방식과는 차별되게 차이나게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룩의 내면적인 동기입니다. 그래서 11장 44절에 레위기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음식에 대해서 이거 먹어라 먹지 말라 하시고 난 다음에요. 결론이 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 주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처럼 밖에 외향적으로 보이는 대상으로 내면의 동기를 거룩하게 잡도록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거룩의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선택과 그 라이프스타일을 견지해야 할 것을 신약에 와서는 바울 선생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또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30절에 가시면요. 이하 말씀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이것이 거룩에 대해서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의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의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정하고 정한 것은 나를 지키려고 나를 중심으로 된 것인데 바울은 이것을 확 바꾸어서 그 사람들에게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구원하신 이 사역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거기에 맞추어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하게 부정하냐 하는 관점과 잣대는 외향적인 것에 따라서 지배받는 단계를 벗어나서 나의 내면의 동기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로 정해지는 자유로움을 가집니다. 바울은 그 동기를 그리스도에서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는 성과가 많이 나타날 수도 작게 나타날 수도 또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무쌍한 외향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내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고 섬기려는 종의 자세인가 하는 내 동기에 대한 점검이 있지 않으면 외향의 모습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성막 안에서 그 아론의 아들들처럼 내 혈기로 방종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방자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인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만치 그리스도의 예수의 뿔에 나의 동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불순한 것을 태우지 않으면 언제 정결하지 못한 사육의 불, 욕망의 불, 이기심의 불 또는 배타심의 불로 나도 모르는 새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는 활동과 소원의 동기와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과 당부하신 사명으로 잡으셔서 평화의 사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평화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것 저희들이 할 것은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경건을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은 경건을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거룩의 목표와 그리고 성결의 중심 동기를 가질 수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자리로 가서 회개하며 점검하며 잡된 것은 태우고 온전하게 된 것은 주님께 바쳐서 새 생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Covenant promises.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salvation. Thank you for your mission and trust. I pray everything in Jesus' name. Amen.